신약 성경 390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잘 정돈해야 되는 개념이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만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분으로 여기는 것도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처럼 그 흔하게 쓰이는 말도 없죠.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그 우리가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많이 쓰게 되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요한일서가 잘 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절에 의하면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신앙 이해의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의로울 수 있게 되었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이해의 첫걸음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느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전모는, 이 모든 일의 완성은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이상은 너무 크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요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할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가대는? 오늘 이제 찬양을도 이걸로 하셨는데 정말 우리 영감 있는 성가대입니다. 우리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이상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면 다 하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루는 일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랑에 대한 규정 중에 사실 우리는 첫 번째에서부터도 딱 걸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이 오래 참고라는 말을 떠올리니 지난주에 우리가 오래 참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족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쏘아붙였을까? 왜 또 이렇게 싫은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내가 눈길을 왜 그렇게 날카롭게 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눈길로 상대에게 이렇게 쏴붙였을까? 우리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랑에 대한 규정들이 단지 규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말씀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이 사랑의 여정이 완성이 있는데 그 완성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세 직분 속에서 성공한 인물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비록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후반기에 보면 이게 정말 최고의 왕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성경이 기술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려운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했던 실수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그 선지자 직분을 온전히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예언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합니까? 안 들을 거라고 합니까? 안 들을 거다. 그런데 너 가서 전해야 된다. 너 실패할 일을 가서 너는 해야만 된다. 주님이 그 명령하시는 거죠. 거기에 그 선지자들이 다 죽어납니다. 제사장 중에 성공한 제사장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국의 말년에 보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성전에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우리 인간 왕은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선지자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온전한 왕,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 우리의 온전한 선지자이신 누구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또 우리 재림 사이를 사는 성도들은 또 어떤 존재들일까요?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명령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사랑에 대한 명령,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명령은 나 혼자서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그 덕목이거나 어떤 실천 사항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상이 있고 내 앞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신앙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 주님의 그 위대한 기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기 다른 우리로 하면 인격이겠죠. 주님이시니까 보통 신학적으로는 신격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위격,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깊은 사랑의 교제와 연합 속에서 하나의 본질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삼위일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자기 혼자 얻게 되는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 혼자 수행하여 자기가 사라지는 동양의 몇몇 사상이나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뭘 알을 경험하는, 내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나로 있습니다. 상대는 상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 상대가, 나와 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강조하는 신비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이루는 방법은 내가 나로 존재하고 상대는 상대로 존재하나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 묶으시는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살아감이란 무엇입니까? 신자의 살아감이란, 신자가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고고하게 어떤 돌을 닦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대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못남을 참아야 되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상대를 그 내 앞에 두고 그와 함께 거닐며 그와 함께 묶여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개념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신학자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성령께서는 현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마주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주 보고 계시고 하나의 마주봄의 대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급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마주보고 계시니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묶으신 이들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우리는 떠올릴 때에 사실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상대를 더 위하고. 자, 그런데 이것의 최고의 모범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생애로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묘한 위안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나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어떤 안도가 주어지죠. 그런데 약간 예수님 마음에서는, 이 당시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한다라고 자처하는 제자가 그걸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의 대표로 지금 누가 서는 겁니까? 수제자가 지금 그 일에 사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사탄아 그리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없애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끌고 가시죠? 이 사탄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죠?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부활하시는 자리까지, 그리고 그 못난 거 다 끌어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자리까지 이 사탄과도 같은 이 말 안 듣는 주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이 베드로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27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실제로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모든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 아버지로부터 위임받는 장면을 그는 환상 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 세계를 종결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아들은, 그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 5장에 의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의 핵심이 다른 일을 죽여서, 다른 일을 없애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져서, 내가 죽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인간성의 본성 끝자락까지 주님께서 찾아가 들어가 주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사망의 자리, 주님을 거부한 자리,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형벌의 자리까지 주님이 임마누엘로 내가 나의 백성과 함께 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그 자리까지 쫓아가 들어가 주셔서 주님의 죽음으로 사망을 죽이시고 반전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나라를 주님께서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과 연합한 그의 모든 신자들에게 열어 제끼셨습니다. 자, 그 일들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사탄이라고 욕을 먹을 만큼 못난 사람이고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그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실상이 어떠한가?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승귀하시는 모습을 미리 예견하여 표현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 영광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지금 사탄이라고 부르셨던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완성될 참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공동체인 동시에 또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실의 모습, 못난 우리의 자리, 부족함이 그 가득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말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이지만 주님이 거기에 은혜를 담으셔서,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미래로, 완성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지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겪게 되는 첫 번째 현실은 무엇인가? 17장 14절 이후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창피하죠. 부끄럽죠.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도 내어쫓지 못하는, 교회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약속된 능력에 비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이렇게 적은가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외면하시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끌고 가시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절에서부터 보면 24절에서 27절에는 세금 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그 물고기를 이제 낚아서 그 입을 열면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이제 돈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당한 현실, 만족스럽지 않은 이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망치게 되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담아내시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아라고 욕을 먹은 이후에도 더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교회의 비참하고 창피한 현실 경험해야 됩니다. 여전히 황제의 권세가, 여전히 세속정부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의 호의적이지 않은 이 세상의 현실을 계속해서 교회는 걸어야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창피하며 서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을 계속해서 걸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와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묶여있음, 하나님께 묶여있음, 교회에 묶여있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현실에 묶여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현실과의 그 끊임없는 그 작용 속에서, 그 반응 속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에게는 여전히 현실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내용이죠. 신앙은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대학 교수직에서 은퇴하게 되시는 제가 우리 어떤 장로님께 아 참 이제 은퇴하시게 돼서 이렇게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약간 시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예전에 비해서 좀 강의하는 맛이 없어지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하면 그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핸드폰을 켜고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내용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무섭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시대의 현실을 그래서 가지게 된 어떤 그 태도, 근데 그건 단지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진 태도는 아닐 겁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사이버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너무 완벽한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사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TV를 켜면 여러 다른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안목도 높아지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단지 주어지는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전수하는 인격자가 있고 또 그 인격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그런 어떤 그 괴팍한 성격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인격과 인격에 의해서 전수되어지는 그 내용은 다 사라지고 그 일종의 관념처럼 정보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불쌍한 것이고 비극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어떤 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고 성격과 성격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하고 인간적인 것은 가장 비인간적인 것과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있으면 다른 이들과 부딪힐 일이 없으면 마음은 편합니다. 몸은 편합니다. 그러나 부딪혀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고귀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사가 그 성경 내용의 그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제 주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존 칼빈에게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1541년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네바로 이제 다시 제네바 사람들이 쫓아냈었는데, 그 칼빈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칼빈을 부르러 갔던 사람 중에 아미 페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네바의 유명한 이제 귀족 과문 출신이었습니다.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칼빈하고 척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혀요. 한 1555년까지 한 15년 가까이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칼빈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이제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당회 같은 곳에서 그 사람 불러서 왜 이렇게 자꾸 설교할 때마다 일부러 헛기침을 하냐, 좀 그러지 말라라 말아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헛기침을 못하게 하면 이제 나는 그때부터 트림을 하고 방구를 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거 끌어안고 가는 게 목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그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전혀 묶일 수 없는, 나한테 손해만 끼치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게 함께 묶여 있어서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여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말도 안 되고 가장 그 비상식적이고, 그런데 그 현실을 겪고 그 현실에 묶여서 나로 하여금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인간성의 가장 아름다운 고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어지시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그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어떤 이제 병원 이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우리 일부 성가대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저희가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위로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역자로서 사실 그런 자리는 굉장히 명예롭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막 가지고 함께 권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또 우리 다른 또 우리 교우들께서 부부가 또 가셔서 또 신방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묶여 있지 않으면, 예수로 묶여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사실, 그냥 외면할 수도 있는 현실이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대리인으로, 그분의 돕는 구체적인 손길로, 위로자로, 성령의 돕는, 성령의 일하시는 구체적인 손길로 그 어려운 처지를 당한 분들, 사고를 당한 분들, 그 교우 앞에 함께 같이 서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공동체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묶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체적인 자리가 없다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내 일도 방해하는 사탄과도 같은 존재가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우리 다 묶으시고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의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 주님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보이셨던 그 아름다운 가장 인간적인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가장 고귀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묶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이 인생길,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고 또 우리 육체에 가시가 있고 거부하고 싶은 내용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오나, 주님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며 주님의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구체적인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답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흠뻑 누리는 자답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